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사한 목선 탐사선 주노가 4일 목선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주노는 이날 엔진을 점화해 무사히 목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주노가 목선 궤도에 진입하자 주노를 제작, 조종하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주노는 지난 2011년 8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너버럴 기지에서 발사됐고 4년 11개월 동안 28억 킬로미터를 비행해 목성 궤도에 닿았습니다. 이제 무인 탐사선 주노는 앞으로 20개월 동안 목성 궤도를 37번 돌면서 목성 표면 지도 제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번 목성 탐사 계획에는 모두 11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알샤바브 반군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한 명이 5일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 있는 시장에 수류탄을 던져 민간인 9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관리는 용의자가 붐비는 시장을 공격한 뒤에 빠져나가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류탄이 터졌을 때 현장에서 사람들은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을 마무리하는 축제를 위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폭발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폭탄이 터지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리에 임신부를 포함해 9명이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공격의 배후를 주장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당국은 정황상 극단 이슬람 무장 조직인 알샤바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5일 오후 8시 33분께 한국 울산시 동구 동쪽 52km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동은 가까운 울산은 물론 인천과 서울, 강원도에서도 감지됐습니다. 규모 5.0의 지진은 한국 기상관측사상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한편 지진의 여파로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한국국민안전처는 한국 시각으로 5일 오후 9시 현재 접수된 지진 감지 신고가 모두 6,67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처는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 가운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주재 미 영사관 앞 자살 폭탄 테러는 파키스탄 남성이 벌인 일이라고 사우디 당국이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4일 미 영사관 앞 자살 폭탄 테러 등 폭탄 테러 3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성지 메디나에 예언자의 사원을 겨냥한 폭탄 공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우디 보안군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아직까지 제다나 메디나 이 밖에 동부 지역 시아파 사원에 폭탄 테러를 가했다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 내무부는 성명에서 제다 미 영사관 자살 폭탄 테러범은 압둘라 칼자르 칸이라는 이름의 파키스탄 남성이라고 밝혔을 뿐 그가 속한 단체 등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사건을 기소하지 말라고 연방 법무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합리적인 검사라면 재임 시절 이메일 사용과 관련한 문제로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문제가 됐었습니다. FBI는 그동안 클린턴 후보 본인을 포함해 관련자들과 3만 건에 달하는 이메일을 광범위하게 수사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는 인터넷에 이번 FBI 결정이 불공평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일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유세를 벌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저녁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랠리에서 선거 유세를 갔습니다. 이에 앞서 클린턴 후보는 랠리와 약 200km 떨어진 샬롯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지 유세에 나섭니다. 클린턴 후보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자신을 공식 지지한 영상을 올리며 함께하는 이번 선거 유세 여정을 기대해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6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국군의 요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가 전개된다면 우리의 요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 기업 세 곳과 개인 한 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여지를 좁혀나가고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에서 1.5에서 3m로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은 1인 지배체제 구축을 마무리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부쩍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대미 압박과 함께 내부 주민들의 결속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군이 지난달 중순 장거리 폭격기 B-52 두 대를 한반도 주변 상공에 전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 자위대를 동원해 범죄적인 합동 핵 공격 훈련을 감행했다고 5일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극대화하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미사일 부대를 총괄하는 전략군 청사를 기념하기 위해 7월 3일을 전략군절로 지정하고 자신들의 핵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전략군은 핵전쟁 도발광증을 제압 분시하고 저국과 민족의 전만년 미래를 억척으로 담보하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3일 전략군절을 자축하며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미군기지들을 모조리 불바다로 만들어 놓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도 1일 핵탄두 장착 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0으로 미국 본토나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영상을 잇따라 게재했습니다.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연이어 치른 이후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바짝 높이는 양상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부근 전개가 북한에게 큰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전례 없이 강력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위기감이 담긴 반응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례 없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UN 270 외에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점점 이런 그 미국에 의한 그 독자 제재의 효과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대화를 통해서 회피하고 싶은데 미국이 태도 변화가 없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계속 긴장 수위를 늘리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대미협상 추진이라는 전략 기조를 유지하며 위협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52의 전진 배치라든지 아니면 자위대의 합동군사훈련이라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북한에 압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의 압박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최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완성한 북한이 내부 주민 결속을 위해 대외관계에서 자신들의 강경한 입장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뭐 핵경제 병진인데 사실상 핵으로 우리가 뭐 군사력으로 이제 점을 찍었다 완성을 했다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머지 돈으로 이제 국가 경제 삶을 낫게 해주겠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도발적인 말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희망적 전망을 오히려 내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부 박사는 북한이 단기적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연이은 위협적 언사는 도발의 명분을 쌓아놓으려는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이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군의 요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드가 언제 어디에 배치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드 배치는 효용성이 입증된 만큼 한국군의 요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현재까지 나온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요격 능력에 더해서 사드가 전개된다면 우리의 요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명확한 공격 징후가 확인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국 반입 여부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비핵화 입장을 거론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 부지의 규모를 작전기지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부대의 규모와 역할이 작전기지 성격을 띠게 될 경우 사실상 제2의 미군 기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가동된 미한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 작전기지로서의 입지 조건을 최우선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작전기지로서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기지의 역할을 위해선 상당 규모의 부지가 필요한 만큼 주한 미군기지 밖에 따로 조성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 소식통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의 경우 지대가 높은 곳, 즉 산 위에 배치돼야 하는 만큼 군사적 효용성을 위해선 주한 미군기지 밖에 설치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드 작전기지엔 사격통제용 레이더와 6개의 발사대가 부채꼴 형태로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6개의 발사대는 각각 레이더로부터 4,5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배치되고 레이더 전방 반경 100m까지는 통제 구역으로 설정돼 민간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현재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경북 칠곡 등 세계에서 5개의 사드 배치 후보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사드의 배치 시기와 배치 지역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5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배치 시기와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공동실무단의 결과를 토대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북한 남흥무역회사와 생필무역회사, 그리고 군사협력 관련 부서입니다. 여기에 남흥무역회사의 사장으로 알려진 강문길이 개인으로는 유일하게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5일 발행되는 관보를 통해 이들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번 조치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흥무역회사는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기업으로 1990년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강문길은 남흥무역회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핵무기 등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은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다자간 수출 통제 목록에 등재된 물자와 서비스, 기술을 획득하거나 이전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물자나 서비스, 기술의 획득과 이전이 주요 제재 대상으로 북한의 경우 2006년 이후 이란과 시리아는 각각 1999년과 2005년 이후 거래에 대해 제재가 부과된다고 관보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보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경우 다렌 소재 시노텍 탄소 흑연사와 상하이 전자국제경제무역회사, 닝보 뉴센트리사 등 기업 9곳과 개인 3명이 이름을 올렸고, 러시아는 150 항공기 수리공장과 무기 수출업체인 로소보론 엑스포트 등 6개 회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밖에 수단 기업 4곳과 이란과 말레이시아 기업 각각 3곳, 이라크와 시리아 기업 각각 2곳, 벨라루스 기업 1곳이 미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국무부는 새로운 제재가 2년 동안 유효하며 제재 대상과의 계약이나 지원, 거래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제재 대상에 이전하는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한 새로운 개인 면허 발급이 중단되고 기존의 면허도 효력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 한국 정부의 이행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10쪽 분량의 이행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확고한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과 수출 관련법 규정 등에 의거해 북한으로 향하는 규제 품목의 수출이 차단되고 인적 왕래와 협력 사업 역시 통일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관련된 행동이 전면 금지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된 524 조치로 북한과의 교류가 중단된 데 이어 올해 2월엔 개성공단도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치 등으로 현재로선 북한과 어떤 협력관계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해상과 항공 운송 부분에선 북한 선박에 대한 운영과 소유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통해 한국 내 관련 회사들의 2270호의 주요 내용을 통지했고 해양수산부 역시 한국 운송회사들의 주의사항 등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공 분야 관계자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을 숙지시키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180일 이내 북한을 방문한 해외 선적 선박에 한국 입항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제재 결의 2270호에 오른 선박이 한국에 입항할 경우 즉시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을 출발한 선박의 화물을 검색하고 금지 품목이 발견될 경우 압류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금융 부분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금융 자산과 재원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지점을 개설하지 못하며 한국인의 북한 내 계좌도 폐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 한국은행 지점은 과거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각각 한 개씩 있었지만 2008년 금강산 내 은행이 폐쇄되고 이어 올해 2월 개성공단 내 은행 역시 문을 닫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2일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하면서 유엔 회원국에 90일 이내인 6월 2일 이전까지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각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이행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36개 나라로 알려졌으며 유엔은 4일 현재까지 10개 나라의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이달 말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정책 목표도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 초안은 북한을 테러리즘, 이란, 러시아와 함께 국제적 위협을 야기하는 별도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초안은 특히 북한을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몇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지금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또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까지 밝힌 한반도 관련 발언들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하는 동시에 미국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역내 핵무기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접근법은 앞뒤가 맞지 않고 국제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위기를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 초안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등과 동맹관계를 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들과 협력해 역내 제도와 규범을 강화하고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며 중국이 규범을 지키도록 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아태 지역 외에도 국제적으로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며 미국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안전과 경제를 위해서도 국제적인 지도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위협에 대응해 외교와 개발 등 미국의 모든 가용한 힘을 사용할 것이며 전쟁은 마지막 방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정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강정책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2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전당대회를 여는 공화당은 아직 정강정책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정책 기조와 트럼프 후보 간 입장 차이가 커서 내용을 다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련 정책만 해도 공화당이 지난달 발표한 안보 의제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지금까지 트럼프 후보가 밝힌 입장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국가안보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국, 한국, 일본과 삼각공조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북한 등 불량 정권에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이 안보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관계를 대폭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지요. 헌법 개정과 경제발전 계획도 논의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노동당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른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모인 687명의 대의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시었음을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또 헌법을 수정하는 한편 국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조직 문제를 다뤘습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가진 국가의 최고 주권기관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한국 미국의 의회는 전혀 다르다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입법권이나 이런 뭐 모든 그 것을 보면은 대통령의 보금가는 권력을 누리는 게 의회인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지금 그 노동당이 결정한 모든 사항을 그냥 추인하고
우선 미국과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선거에서 보다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각자 좋은 공약과 정책을 개발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 투표를 합니다. 북한에서도 5년마다 선거를 실시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노동당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공약을 내걸거나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탈북자 출신인 김광진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노동당이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일당 독재 국가. 그러다 나니까 이제 선거에 출마하는 대의원 후보자들 보면은 뭐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구에 한 명만 나옵니다. 주민들은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의무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처럼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을 빼고 의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회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또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총리나 장관을 임명하기가 힘듭니다. 각종 법안도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야 비로소 효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매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마주앉아 온갖 사안을 놓고 토론과 절충을 벌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권한이 별로 없고 대의원이 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평양에 모여 노동당과 지도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자동적으로 손을 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정부 인사에 대한 인선과 승인도 최고인민회의와는 무관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국무위원장 같은 새로운 직함을 가지려 할 때 최고인민회의는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대를 하고 박수를 치는 것이 고작입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과거 그래도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뭐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뭐 손자락에 선택한다는 손자가 들어가더니 요즘 들어서 김정은 시대 와서는 완전히 추대 그냥 아니냐 박수치는 걸로 이게 끝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혼자 뛰고 혼자 금메달 목에 거는 거나 똑같은데
미국에서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 입법활동이 의외의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6월 1일 미 재무부는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월 미 의회가 자체적으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미 의회에서 대북 제재법을 주도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세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은 장관과 차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따집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는 이런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노동당이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추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과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합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임명합니다. 이러다 보니 최고인민회의는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와 당에 충성하는 당 간부와 군부 장성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김광진 연구원입니다.
군복 이제 입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군 기구가 역시 크죠. 그러니까 당연직과 관련된 인원수가 일단 많고요. 왜냐하면은 분단이나 뭐 사령부나 또는 그 레벨의 이제 군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직들이 일단 많고요.
최고인민회의에는 김정일 일가의 친인척도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일의 사촌 고모부인 양형섭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지난 2012년에 숙청된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과 그의 부인 김경희도 얼마 전까지 대의원으로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도 최고인민회의장에 등장했습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두산 줄기 만경대 가문이 오히려 신성시대는 그게 족벌끼리 해먹으면 그게 독재고 봉건제인데 그걸 오히려 신성시하고 그 사람들은 대접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이제 존재하는가 이게 참 세상에 민주정치가 아니라 독재정치라는 걸 광고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정권의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거수기에 불과할 뿐 입법부로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195개 국가 중 북한은 정치적 자유가 가장 없는 최악의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이 분단을 넘어서라는 이름의 한반도 통일 전문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새롭게 개설한 통일 전문 웹사이트의 이름은 분단을 넘어섭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통일 투명성 지수에서부터 통일의 다섯 가지 이론, 북한의 도발일지, 주요 인물, 대북 제재, 북중 국경 지역의 새 위성 사진 등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단을 넘어서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 단체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웹사이트 동영상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The purpose of the CSIS Beyond Parallel website is to get us to think about Korean unification.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여전히 불투명한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안별로 자세히 분석해 통일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여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홍보 영상과 보도 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이런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remains one of the largest sources of uncertainty and potential conflict in a prosperous and growing Asia.
한반도가 북한에 점증하는 도발과 수뇌부의 불가 예측성, 잠재적 충돌 등 여러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과 전략가, 전문가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포괄적인 연구 자료들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해 새로운 자료와 증거, 분석 도구들을 제공하며 통일에 관한 공론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존스 호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산하 미한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놀스와 더불어 워싱턴에서 한반도 관련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CSIS는 이날 웹사이트 개설과 함께 발표한 여러 자료들 가운데 하나로 중국의 대북 제재를 위성으로 분석한 자료들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초와 올해 2월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지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유엔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전에 이미 북한과의 교역을 크게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단체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3월에 촬영한 단둥의 세관 구역엔 트럭이 각각 24 대와 32 대가 보였지만 북한의 핵실험 후인 올해 2월엔 6 대만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북한 측 신의주 세관엔 지난해 1월 트럭 115대가 촬영됐지만 올해 2월엔 5 대만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밖에 교량과 압록강 철로에도 지난해와 달리 교통량이 거의 없었다고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런 증거는 중국이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되기 전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통해 교역량을 제한했음을 보여준다고 CSIS는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지난 1분기 중국의 대북 수출이 증가했다는 보고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CSIS는 분단을 넘어서 웹사이트가 이 단체 한국부와 브레진스키 전략지정학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을 받아 운영된다며 통일과 관련한 최신 최고의 자료들을 계속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인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북한에서 새로운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취약계층이 170만 명입니다. 하지만 정작 영양 상태가 가장 나쁜 양강도는 제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부터 새로 시작된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지원 사업은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등 북한 7개 도와 남포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8개 도와 남포내 87개 시군에서 식량 지원을 했지만 새 대북 사업이 시작된 이번 달부터 양강도에 대한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양강도는 세계식량계획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영양상태 조사 결과 북한에서 영양실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지역입니다. 이 기구가 최근 공개한 대북 장기구호와 복구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양강도 지역 타가소 어린이 32%가 영양실조로 발육부진 상태입니다. 이 지역 타가소 어린이 3명 중 1명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 8개도 85개 시군에서 이 기구의 지원을 받는 6개월 이상 5살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양상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군사시설이 많은 자강도는 식량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아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이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금 부족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 영양실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양강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는지를 묻는 VOA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이 지역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식량은 북한 당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금 상황이 개선되면 양강도 지역에서 영양 지원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새로운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지원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양 지원 사업은 최대 10개에 달하는 현지 식품 공장에서 8만 9천 톤의 영양과자와 슈퍼시리얼 플러스로 불리는 혼합 영양 강화 식품을 생산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겁니다. 슈퍼시리얼 플러스는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를 예방하고 2세 미만 영유아의 발육부진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식품으로 타가소와 고아원, 유치원, 병원 등을 통해 분배됩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식량 사업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주민 88만여 명에게 곡물과 콩, 식용유 등을 지원하고 재난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회 현재 모금된 금액은 875만 달러로 목표액의 7% 수준입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64만 4천여 명에게 2,150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실케버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는 올 들어 최대 규모며 전달인 5월 62만 4천여 명에게 1,610톤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도 34%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달 취약계층 100만여 명에게 평균 5,400톤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최근 한반도 경기도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죠. 임진강 상류 북측 지역 한강댐도 만수위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이 과거처럼 예고 없이 무단 방류를 하지 않을까 이 지역 주민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5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임진강 상류 북측 지역 한강댐의 무단 방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한강댐이 만수위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방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군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지금 철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한강댐에서 무단 방류를 하면 이를 수공, 물을 이용한 공격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어야 수공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며 현 시점에서 수공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다만 이전에 북한이 방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방류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들도 사전에 우리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유감을 표명하고 지적을 했지만 그것이 수공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언론에 발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 임진강 수위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남방 한계선에 있는 횡산 수위국 필승교로. 한국수자원공사는 필승교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5일 오전 8시쯤 관심 단계인 1m를 넘어선 뒤 정오쯤에는 1m 48cm로 상승했고 오후 4시쯤에는 2m를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 건설단에 따르면 필승교 수위는 새벽 2시 40분까지는 48cm를 유지하다가 임진강 상류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필승교 하류 10km 지점에 있는 군남댐 저수위도 4일 밤 11시 반쯤에는 23m 62cm였으나 계속 높아져 오전 8시쯤 24m까지 올랐습니다. 군남댐 유입량은 1초에 289톤으로 방류량 234톤보다 많아 댐 수위는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황강댐은 남북한의 군사 분계선에서 북측으로 42.3km 떨어진 임진강 본류에 있는 댐으로 저수량은 3억에서 4억 톤 규모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황강댐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면 저수 용량이 7천만 톤 수준인 한국 측 군남댐으로서는 임진강 하류인 연천군 일대에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아무런 통보 없이 황강댐을 두 차례 방류해 임진강 하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어민들이 생계수단인 어구도 미처 걷어들이지 못하고 강물에 떠내려보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9월 황강댐 무단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뒤 북한은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매주 화재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지역의 한인교회 지도자들이 이 북한 선교단체를 출범했는데요. 이 한국 내 탈북자들을 초청해 최근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유를 찾아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떠났지만 마음은 늘 북한을 향해 달려간다고 노래하는 12명의 탈북자들. 북한 체제 아래서 미국에 대해 막연한 반감을 갖고 살던 이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미 동북부 버지니아 지역에서 열린 탈북민 선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회는 지난달 24일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 워싱턴 북한선교회, 일명 민크와 주최로 열렸습니다. 민크와에 따르면 이 대회는 북한선교와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될 탈북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단체 정일량 이사장입니다.
미국의 문물을 구경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지도자들이 저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양육을 해서 우리가 그 장차 통일 이후에 북한의 선교사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그러려면은 어떤 단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워싱턴 북한 선교회를 조직하게 됐던 거죠.
12명의 탈북자들은 한국 내 북한 선교단체인 통일선교회 소속으로 한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채 안 된 사람부터 10년이 넘는 경우까지 다양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들이 머무는 열흘 동안 숙식과 교통편은 물론 문화체험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미동북부 대도시 뉴욕과 유명 관광지인 나이아가라 폭포, 워싱턴 시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둘러보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간증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50대 탈북 여성 이모 씨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집회에서 빼곡히 써놓은 간증문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중국의 동생만 알았던 딸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이 씨는 한국 내 기독교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과 딸은 지금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인간 지옥으로 묘사한 탈북 남성 박모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미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일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탈북자들의 간증 내용을 묶은 홍보물을 집회 기간 동안 한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한국교회사, 창조문화, 치유상담, 미래사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는데요. 각 분야 한인 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
탈북자들의 46% 크리스천 페이트를 가졌을 경우에 내가
탈북자 250여 명을 설문조사한 박진욱 박사는 탈북자들이 겪은 트라우마, 정신적인 충격과 치유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는 이제 시대가 왔다. 이제 빅데이터라고 아까는 제가 옷을 파는데
또 탈북자들이 거시적이고 국제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미래 사회에 대한 강연은 특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탈북자들은 그 밖에 한미 애국총연합회, 북한자유연합 등 한인단체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10일간의 미국 방문 기간 동안 탈북자들은 무엇보다 넓은 세상을 직접 보고 한인들과의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습니다. 말로 듣는 것보다 와보니까 듣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많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와보니까 더 좋아요. 거기 있을 때는 미국에 가면 강도가 많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던데 정작 미국인들 사이에 그 생활했다면 어떻게 답이 나오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그 한국인 한인들 속에서 있으니까 네, 고마운 것뿐이에요.
지난 2014년 4월 한국에 입국한 50대 탈북 여성 이혜정 씨는 미국 방문 첫날 사람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언급하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짜 여기 와서도 계속 이랬어요. 미국 놈이 쓰라던 이 땅에 우리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한 거예요. 이 땅에 올 줄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와 보니까 너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집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관광을 하면서도 와 저렇게 높은 건물들은 건축들은 어떻게 건축해서 저렇게 쉬울 수 있었을까. 저도 북한에서 이렇게 설계원 했거든요. 근데 120층짜리인데 80층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뉴욕 시내를 이렇게 봤어요. 너무 황홀하고.
한국에 입국한 지 몇 개월 안 된 또 다른 탈북 여성은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가족을 다시 만날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하나원 퇴소한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진리 무슨 달러가 있고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한 푼 두 푼 헌금한 돈으로 제가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그 돈을 제가 쓰는 거예요. 신발을 샀어요. 미국 땅에 왔을 때 다른 거는 안 사도 좋은 신발을 사서 내가 좋은 신발을 사신고 좋은 곳으로 걸어가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사요.
15살 이은총 학생은 아빠와 처음으로 여행을 한다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마음대로 오가는 것이 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저기 미국하고 캐나다 그 국경을 막 요건으로만 넘어다니는 그런 게 좀 신기했어요.
인솔자인 한국의 통일소망선교회 이빌린 목사는 선교대회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북한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탈북자들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이 그 첫째로 우리 북쪽 식구들이 여기 와서 봤을 때 감동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 미국에 대한 어떤 이해를 과거에는 반미 정신을 교육받던 사람들인데 미국이라는 사회에 와가지고 아 여기가 자유의 나라이고 이 나라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또 미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세 번째로는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아 우리도 무엇인가 우리도 노력하고 우리도 준비하고 이 생각이 좀 이렇게 커졌다 할까요?
한편 밍크와는 앞으로 매년 탈북민 선교대회를 여는 한편 지역교회들과 협력해 탈북자들을 북한 선교와 통일 일꾼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3m로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오늘 평안남도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 24도, 남포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 예보는 아직 없습니다. 신유주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에는 26도가 예상되고요. 중강 아침 기온 15도,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희천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황해도 지역은 하루 종일 흐리고 이따금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 24도, 신계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은 22도입니다. 함경남도 지역에도 구름이 많습니다. 함흥 심포 지역에 오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에는 17도, 낮 기온 22도, 풍산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도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해 북부는 바다의 물결이 다소 높습니다. 3m까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7월 6일 수요일 아침 함께한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5일 오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합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클린턴 후보를 위한 유세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먼저 연설에 나선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을 칭송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학자금 대출 경감 등 자신의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클린턴 후보에 이어 연설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클린턴 후보를 믿는다면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항상 보상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후보가 훌륭한 국무장관이었다며 클린턴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러면서 연설 중간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사건을 기소하지 말라고 법무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합리적인 검사라면 재임 시절 이메일 사용과 관련 문제로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문제가 됐습니다. FBI는 그동안 클린턴 후보 본인을 포함해 관련자들과 3만 건에 달하는 이메일을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과 보좌관들이 이메일을 사용할 때 무척 부주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는 인터넷에 이번 FBI 결정이 불공평하다고 비난했습니다. 5일 오후 8시 33분께 한국 울산시 동구 동쪽 52km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동은 가까운 울산은 물론 인천과 서울, 강원도에서도 감지됐습니다. 규모 5.0의 지진은 한국 기상관측 사상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한편 지진 여파로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한국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 가운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당국은 여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알샤바브 반군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한 명이 5일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 있는 시장에 수류탄을 던져 민간인 9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관리는 용의자가 붐비는 시장을 공격한 뒤에 빠져나가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류탄이 터졌을 때 현장에는 사람들이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을 마무리하는 축제를 위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폭발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폭탄이 터지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리에 임신부를 포함해 9명이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이 폭발로 시장에서 구걸하는 노인 한 명도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공격의 배후를 주장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은 정황상 극단 이슬람 무장 조직인 알샤바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사한 목성 탐사선 주노가 4일 목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주노는 이날 엔진을 점화해 무사히 목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주노가 목성 궤도에 진입하자 주노를 제작하고 조종하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주노는 지난 2011년 8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너버럴 기지에서 발사됐고 4년 11개월 동안 28억 킬로미터를 비행해 목성 궤도에 닿았습니다. 이제 무인 탐사선 주노는 앞으로 20개월 동안 목성 궤도를 37번 돌면서 목성 표면 지도 제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노는 37회째 공전을 끝내는 오는 2018년 2월 20일 목성을 향해 자살 비행해 수명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번 목성 탐사 계획에는 모두 11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말레이시아 나이트클럽 폭탄 테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벌인 일이라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5일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 푸총 지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는 지난달 30일 폭탄 테러가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당시 테러분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된 ISIL 반군 요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칼리다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 감찰관은 기자회견에서 테러를 지시한 ISIL 요원의 이름은 무함마드 완디 모하메드 제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